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가서로 모시겠어요. 이제 오늘 좀 서론적으로 나눌 것은 신부의 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4절 말씀까지 나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이렇게 외칠 때 주님께서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침궁은 성소 안에 있는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것은 대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비밀스러운 장소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바위 틈 사이처럼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 1장 4절 보면 이 본절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과 같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특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외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왕은 우리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단에서 연탄을 가져와 우리의 입술, 숯불을 가져다가 우리의 입술을 녹여주셨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 보다 많은 기쁨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취미로 교회에 나가는 것과 같은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떠한 부서에 속해 활동하며 체험이 있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관도 사실은 영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순간도 전국에 있는 이 매기 성경 강해가 서울에서는 이제 저녁 시간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방송이 되는데 아마 지방에는 어떻게 방송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요 시간대쯤 얼마나 많은 셀러리맨들이 가정이 아닌 다른 장소로 지금 향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그렇게 할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계약해야죠. 협상해야죠. 또 업자 만나야죠. 삶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분명히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히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특별히 재주가 없는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그런 분들은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서로 노래하며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게 생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찬송을 짓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신령한 노래의 가사를 만드는 것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이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마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가요? 예수님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들인가요? 예수님은 그들을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 신앙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린 이것을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직함으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무의미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사랑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게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몹시 갈망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것은 교제를 위한 신부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말합니다. 시편 63편 3절 5절을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친애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백성을 당신의 날개 아래 모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약한 자들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소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사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영광스러운 헌신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가서 1장 5절 6절 말씀을 볼게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내가 일광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보면 계달의 장막은 검은 양과 검은 염소의 피부로, 그러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와 같은 재질을 가지고 텐트로 사용하는 유목민들, 그런 유목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부가 자기의 얼굴이 검다고 말한 것은 원래 검은 피부의 인종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녀는 수넴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소녀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검게 탄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거기에 보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의 가족은 솔로몬 소녀의 소유의 포도원 가운데 하나를 맡아서 짓는 소작농이었는데 그녀에게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따라서 그녀는 아마도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얼굴이 탔겠지요. 그을렀겠지요.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녀는 검었지만 그러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검은 피부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는 검은 피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 색깔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생태가 중요합니다. 햇볕이 우리의 피부에 해를 끼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피부를 검게 타게 하는 것은 햇볕의 자외선인데요. 따라서 자외선이 구름 사이로 침투하면 구름이 낀 날에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피부가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서양 사람들, 특별히 그 미국 쪽에서 서부 쪽에 사는 분들은 원체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은 햇볕을 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흐린 날에도 사실 그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개로 감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햇볕에 탄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는데요. 그녀가 들판에서 일한 것은 오빠들이 화를 내며 자기에게 강제로 포도원을 지키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인데, 하지만 그녀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뭔 말일까요? 자신에 대한 신부의 자화상입니다. 그녀는 자연미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지만 자기를 돌볼 수가 없었던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칭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녀는 오늘날에 뭐 미용실이라든가 피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데 갈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녀는 얼굴 마사지를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일만 해야 했던 그녀는 그러한 것에는 전혀 신경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렇게도 아름답고 훌륭한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매우 사실 영적으로 추하지 않나요? 우리는 햇볕에 검게 탄 모습과 같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매력을 드릴 만한, 또 하나님이 우리로 매력을 받으실 만한 그런 아무것도 우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것에 대해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미용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한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참 흥미있는 것은 술람이 여인은 방금 전 자기가 만난 목동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7절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그는 술람이 여인이 양을 한 마리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딘지 유별난 목동으로 생각했던 거죠. 따라서 그녀는 목동의 양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때 목동은 애매한 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어있는 매우 소중한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들 역시 이방인을 뜻하는 다른 양에 대해 술람이 여자가 목동에게 물어본 것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죠. 우리에게는 또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어요? 목동은 술람이 여인의 질문에 8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답변이 이러할 것입니다.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어린 양은 먹여주어야 합니다. 친애하는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해요. 모두 이러한 무리에 속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목자의 장막은 특별히 풀이 무성하기 때문에 성도는 그 곁에서 먹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먹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을 맛보지 않는 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먹이거나 그것에 대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헐버트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양들에게 당신의 생각과 말씀과 행동을 먹이시네. 당신의 말씀은 양들의 초원이며 은혜는 모든 초원을 기름지게 하는 신의 물이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분의 신부인 성도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인 중에 예쁜 자여, 성경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목회 초년 시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시도를 했어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괜히 알고 있는 것까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해주었는데 참 그 말씀이 100번 유익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나의 의뢰할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성경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까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목동이 소녀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만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 여러분의 감당할 수 있는 그것만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죠. 매기 목사님이 또 이런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요 예를 하나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주에 이 매기 목사님의 그 강의를 애청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항상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자매인데요. 하지만 그녀는 매월 약 1,000명의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에게 라디오에서 가르치는 성경강의 프로그램을 들을 것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로 진정한 선교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은 그녀가 성경의 많은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리라고 확신했지만 지금까지 그녀로부터 질문이 담긴 편지를 한 통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질문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자신의 시간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동이 술람이 여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그 여인을 목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다른 양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대의 양만은 먹이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시 다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